이 새벽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국제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양지은 전도사입니다. 국제예배부 SIF는 3일교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오늘 문화와 언어의 그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과거의 일이라면 그 결말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은 네 명의 인물을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상 사무엘상 25장 거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또 요약하고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25장에서 만나는 다윗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600명의 용사와 함께하고 있지만 사울 왕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다윗에게는 참 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었던 그 광야 근처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의 하인의 말을 빌리자면 목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성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 600명을 먹이는 일, 하루하루 그 일용할 양식이 매일 큰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마침 다윗은 이 나발의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잔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몇 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요청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발이 응대합니다. 고맙다고 먼저 대접하기는커녕 다윗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종이냐라고 모욕합니다. 완고하고 악했다고 소개되는 이 나발, 이름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나발은 이름 그대로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는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당장 무기를 들라라고 명령하면서 나발에게 나아갑니다.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남자 한 명도 내가 오늘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언뜻 보아서는 지금 나발만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발의 위기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온 집안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답게 이 상황이 위기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마치 왕인 된 것처럼 자신이 왕인 양 거한 술잔치를 베풀고 한껏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위기인데도 분명한데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취해서 또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성경은 다윗 역시 위기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 그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불과 앞장 24장에서의 다윗과도 너무 다릅니다.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그 다윗을 이 모든 두려움의 시간들을 끝낼 그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합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해치는 것은, 내 손으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너무너무너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나발의 모욕에 400명이라는 그 용사들을 이끌고 집안 전체를 없애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뭘까요? 당연히 화가 날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자를 어떻게 지켜주었는데, 그자가 어떻게 내게 감히 라고 분노할 수 있죠. 배신감과 그 괘씸함에 아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화를 낸 것이 잘못일까요? 성경은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매우 과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은 어리석었지만 이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아비가엘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나발, 다윗, 그리고 아비가엘, 그런데 또 한 명은 누구지?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 하인입니다. 주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하인은 주인 나발이 아닌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성격이 불같고 말을 듣지 않아서 마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주십시오. 하인은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인이라 아무런 힘이 없으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편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상황을 자초한 남편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급히 음식을 챙깁니다. 다윗에게 음식을 주려고요. 많은 양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요리한 양고기 등을 포함한 많은 양의 양을, 많은 양의 음식을 낙에 싣고 하인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함께 직접 나아갑니다. 드디어 아비가일이 길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마주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23절과 24절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우선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오만했던 남편 아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의 그 어리석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과 그 용사 400명을 멈춰 세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엎드린 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길지만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시간에 남편 나발은 거한 술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나발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내 주라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주의 감정대로 이렇게 칼을 휘두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원수를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내 주께서 왜 후회할 일을 하십니까? 왜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그 미래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 선택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집안 당장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400명 용사들을 이끌고 나온 다윗. 그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제는 모든 그 상황들을 알았으니까 그 뜻을 알고 또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할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문화에서 남성 권력자가 여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엘의 말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다 듣고 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엘 그 한 여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를 보내셨구나. 아비가엘 덕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실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위기가 돌파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다윗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분노나 그 모욕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주었는데 자신이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모두 없애버리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 미래의 약속의 성취를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비가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자주 언급하시죠. 강조하시죠.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다. 자신의 눈을 가렸던 그 분노와 복수심의 장막이 걷히고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도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도록 이끌어준 아비가엘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이 계신가요?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시나요? 다윗이 말한 지혜는 뭘까요? 물론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나발은 이것이 위기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껏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대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의 하인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엘은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용기를 내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란 단지 그 판단력, 분별력 그 이상임을 깨닫습니다. 믿는 것,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만약 아비가엘이 하나님을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도 용기를 내어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위기의 결말은 달랐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그 아비가엘을 축복합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에서 평안히 올라가라. 이 평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진 것을 온전히, 완전히 회복한 상태,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샬롬이 임했습니다. 아비가엘에게 샬롬이 임했습니다. 비록 끝까지 어리석었던, 악했던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나발의 모든 집안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아비가엘의 지혜로 화평이 임합니다. 아비가엘에게는 그 화평을 만드는, 화평을 위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분노로 많은 생명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되자 분노가 감사로 바뀝니다. 분노가 평강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초래한 이 위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화평의 용사, 화평의 통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화평의 통로를 통하여 평안이 임하게 해주신 것처럼, 피를 먹게 해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보여준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내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죽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된 우리 사이에 서셔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이제는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돌파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위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두려워할 만한 위기는 없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위기를 돌파할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지혜이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나서가 아니라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위기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또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 감정이 너무 상해서 나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신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위기를 돌파할 그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그 위기 상황을 다 초월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방법,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집중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 상황으로, 감정으로 자주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하여서 혹시 절망감이 드실 때가 있나요?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권면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아비가일처럼 서로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또 죄의 길로 가려 할 때 사랑과 지혜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팀이, 그런 모임이, 그런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 개인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학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먼 타국에서 막 공부를 시작했을 시기입니다. 워낙 해외에서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지역이라 지역 교회에서 특별히 그 유학생들을 관심을 갖고 섬겨주셨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유학생이 현지인 집사님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서 학업과 또 신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어서 하나하나 적응하던 시기에 어느 날 오전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 근처에 강이 있는데 거기 산책하기 되게 좋아.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가봐. 어? 어디예요? 어떻게 가요? 문 나서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길이 나올 거야. 그 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한번 어느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쭉.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나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고 또 오전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없었는데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여기였나? 저기였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서 이렇게 찾아갔어야 될 텐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어느 강이 근처에 있다 들었다. 어떻게 가야 되냐? 거기 여기서 쭉 가다가 어디서 바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아, 감사합니다. 또 한 채 가는데 똑같은 그 주택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마침 한 분이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만나서 물어보니 거의 다 왔어.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아, 신난다. 그 강을 이제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 가는데 왠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너의 앞길에도 이렇게 때마다 돕는 자들이 있을 거야. 저 스스로 할 수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공도 계속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로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진로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겠구나. 돌아보면 그 말씀도 그 해석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였구나. 그들이 나의 돕는 자들이었구나. 그것이 정말 내가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분들이구나. 최근에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길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은 오늘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요? 정말요? 며칠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1교회에 와서 배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못해요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기도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그래서 맡겨주셨을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날입니까? 하나님, 그날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를 생각하는데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는 내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그 최고란 어떤 결과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드리는 것,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구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국제예배부 SIF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마음으로 최고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같이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았기에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 물론 아팠겠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의 가장 값진 것, 귀한 것을 들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며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을 드립니다. 마음만큼은 전부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지에서, 출장지에서, 여행지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IF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외국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민족을 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나그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정말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서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3.1교회 이 땅의 모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예배되게, 또 교회가 교회되도록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귀를 열어 듣게